10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2절 이렇게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또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해답을 벌써 얻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행복의 비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각자 알고 있는 그 해답대로 우리는 행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 차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만큼 우리가 답을 알고 있어도 그대로 행치 않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같이 찾고 해결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먼저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의 행복이라는 개념은 언제부터 들어왔을까요? 왜 모든 인간들은 행복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또 그것을 참고 소유하려고 할까요? 또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닌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행복을 요구하냐? 그것은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족과 충만과 기쁨과 한마디로 행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그대로 되니라 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셋째 날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리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무초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계획대로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뜻대로 섭리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계획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의 주인으로 두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신 곳을 성경은 뭐 우리가 명칭을 뭐 대면 좋죠. 근데 안 돼도 되는데 굳이 그 장소를 에덴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근데 이 에덴이란 뜻이 뭐냐? 기쁨, 즐거움,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도 다 주셨죠. 또 창조한 그 사람도 두신 곳이 바로 모든 한마디로 행복의 장소에 이 첫사람 아담을 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면은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표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기쁨이 충만한 곳이야. 하나님의 동산 당연히 기쁨이 충만하죠. 하나님이 같이 거하셨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진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담 타락 이후로 다 깨지고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니 하나님이 기쁨이 계신 곳인데 기쁨이신데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즐거움과 환희와 희락이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에 떠난 육체가 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갖고자 이 땅에서 닥치는 대로 자신의 요구를 채우기에 정신없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소유할 때마다 인간은 어렴풋이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아담 타락 이후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진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해진다. 더 강한 힘을 가지면 행복해진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 행복해진다. 더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진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와 수많은 인생들의 삶을 볼 때 자신들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만족해하며 인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행복하기를 원했지만 모두가 행복하지를 못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왜 자신들이 이러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른 채 이 땅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혹 안다 할지라도 인정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 복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얘기죠. 심지어 신령한 복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분이라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보이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복 또 그 이상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주신 온갖 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요셉에게 복을 줬어요. 뭐라고 됐냐? 그 전능자 하나님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복은 뭡니까? 신령한 복이죠. 또 아래로 같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 태에서 잉태되는 복, 그 모든 생육, 번성, 충만 모든 복을 요셉에게 쏟아 부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보기에 그런 인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도 살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끼웃끼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어디 가서 복을 찾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복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전혀 고이지도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자신이 영원히 먹을 셈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은 악을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거. 모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린 거. 그리고 그게 첫 번째 악이라면 두 번째 악은 뭔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도 웅덩이가 어때요? 깨졌어. 밑이 새. 그 새는 웅덩이를 파놓고 그것을 자기의 샘으로 삼는 것이 두 번째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행복을 찾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복을 찾는 방향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다른 어느 곳에서 복을 찾는다는 것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바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을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는 것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표준 번역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공동 번역에는요 저주를 뭐라고 했느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멀리하고 사람 믿고 사람이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전하는 거죠. 천벌을 내려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벌 내린다라는 말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결론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오늘 보면 에레미야 17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잠언서 16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그 앞에 상과 말씀을 따라 살면 여기 본문에는 이 개정의 번역에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좋은 것 얻는데 근데 공동 번역에 뭐라고 되었냐? 행운의 열쇠를 얻는데 행운의 열쇠. 여러분들 행운의 열쇠 하나도 없죠? 보이는 행운의 열쇠. 근데 말씀 따라 살면 행운의 열쇠가 주렁주렁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누가 행운의 열쇠 받았대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 내가 말씀 받으면 말씀대로 살면 행운의 열쇠가 가득가득 우리 집 안에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육체가 되어 눈에 보이는 잠시 후면 사라질 세상에 속한 복이 복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그 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귀한 인생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줘. 야, 그냥 복이 아니야. 영원한 복, 사라지지 않는 복, 영원히 지속되는 복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놓고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제발 눈에 보이는 거 쫓아 행하고 쫓아다니지 말라. 그건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권면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혼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의 결론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또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쫓지 않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너 나하고 원수 되려고 그래? 너 왜 자꾸 네 스스로 사망으로 가려고 그래? 왜 너 나한테 저주를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 아담 타락 이후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내용을 또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한마디로 인간들 마음 한가운데 두 개의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아까 사람을 의지한다 표현이 있죠. 이건 단순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건 의지하는 게 아니죠. 왜? 예수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의지한다는 여기서 성경님이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삼는다, 의지한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왜 내가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그 가장 방해물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 교만의 정체가 뭡니까? 사람이 이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아유 저 교만해. 아유 뭐 어떠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교만하면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야. 그 말씀이 시편 10편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표준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시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늘 이러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그 스스로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그 내용이 뭐냐,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이 나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으니 어때요? 모든 결정을 자신 스스로 내는 거예요. 꾀를 내어 최선과 최상의 방법으로 머리를 짜서 최상책을 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뭐라고 그러냐? 스스로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최선의 길을 마련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씀이 잠언서 3장 5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뭡니까? 교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거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자가 뱀의 말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뱀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뱀의 말이 들어가자 그 마음에 들어가자 아담과 이 여자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과 뱀의 말이 틀리니까. 어떤 게 맞을까? 지혜를 총동원한 거예요. 그러고 자신이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며 자기가 스스로 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자기가 구분이 안 되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아뢰라고 돼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니 이건 내가 지혜가 없으니 이거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진실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질 않은 거야. 왜? 나 똑똑해. 나 지혜 있어. 나 명철 있어. 그래놓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한 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타락은 뭐냐? 바로 패망을 가져다 준 교만이 우리를 타락으로 끌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뭡니까?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는 육신들이 몰려서 쌓아 올린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 작은 바벨탑들이 역사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 그럼 분명히 성을 쌓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성을 쌓았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성을 쌓은 것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올려가려고 하는 그 바벨탑의 바벨의 사상이 그로 하여금 성을 쌓게 한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자신의 교만의 성을 쌓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성을 쌓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의 마음의 모든 것을 막습니다. 그게 죄죠. 또 자기의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타락한 후에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재물, 자신의 관계, 또 자신의 모든 그 소유를 가지고 각자의 성을 쌓고 그 보호 아래 자기는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인생들을 보고, 야, 너희들 왜 사막에 떨기나무 같이 되려고 하냐? 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그 건조한 것, 건건한 땅에 살려고 하느냐? 자신의 입으로 힘으로 행복을 만들려는 시도는 결국 더 깊은 결핍과 갈증이라는 파멸을 낳는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인생 살고 신앙 살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 알고 있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교만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 때문에 잘못됐고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줬는데 자기 교만으로 성을 쌓고 모든 복을 다 걷어찬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 아니야. 바로 나 자신 때문인 겁니다. 그 모든 불행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는 일에 방해하는 그 막는 것이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못난 자 교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한다 두 단어가 나와요. 이 의뢰한다는 건 바타흐, 또 히브리어로 이 의지한다는 건 미브타흐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 동의어입니다. 근데 이 안에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은 두 가지 큰 의미가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피한다라는 말입니다.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 서둘러 간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의뢰한다 하면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위험이 닥치면 무조건 그쪽으로 빨리 서둘러서 간다라는 내용이 의뢰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험이 닥칠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해 빨리 들어가야 할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이 의지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신뢰한다, 소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오거나 무슨 문제가 닥치죠? 그러면 하나님께 빨리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 피하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의지하며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돼. 하나님께 찾아 들어갔죠? 그러면 어때요? 그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거기 있어야 돼. 근데 어때요? 머리를 쏙 빼놓고 아, 다 이제 없어졌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가 털털 털고 또 나와. 그걸 사단이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는 조금 해도 빈틈이 있어야 하면 안 됩니다. 빈틈이 있으면.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또 자기의 머리,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시편 144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사랑이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시는 자시로다. 이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저 단순히 하나님이 의지한다는 얘기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나의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시작 초기에 말씀 받는 초기에 참 행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설교 듣기 전에도 알고 있었고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 지금 마무리를 지면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모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 축복받겠지.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계속 피하지 않고 밖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나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날마다 매일매일 오늘 믿었다고 내가 내일은 안 믿고 내 멋대로 한다. 아니란 말입니다. 행복은요.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나의 교만을 버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때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것이 돼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며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남의 혼인집에 갔다가 늦게 들어옵니다. 근데 자기 그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종이 깨어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바로 문 안에서 문을 주인의 발소리와 목소리 듣고 두드리는 소리에 바로 문을 열어주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과연 이 주인과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같아야 돼. 같지 않으면요 못 기다립니다. 자 보세요.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한순간도 주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마음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시간 따지지 않아. 주인이 오긴 올 거야.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러나 주인이 오는 것이 또 주인을 맞이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며 그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거로 여기고 계속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아있지도 않고 서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한순간도 주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마음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과 계속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하나가 된 지금 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은 주인이 오면 오는 거지 하면서 주인의 마음과 움직임을 무시하고 자신의 일에 바빠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말로 말하면 자아가 센 거야. 그는 영원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접지 않으므로 바깥 어둠에 쫓기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기다린 자에게는 주인이 어떻게 그를 한마디로 포상을 합니까? 종은 주인이 다 밥 먹을 때까지 다 서브해야 돼. 근데 그렇게 기다린 자에게는 주인이 야 이리 와 내 자리에 앉아 해놓고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그 말씀이 37절에 나와 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에 대한 맡김, 하나님에 대한 의지, 다시 한번 오늘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믿으니 뭐 잘 되겠지 이것으로 끝마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못난 자아를 누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하냐?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못난 자아,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욥의 인내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30년 환난 동안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끝까지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결국을, 그 결국은 뭐겠습니까? 영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잘 들으세요. 천국을 바라보고가 아니라 자기네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 반드시 망한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자기네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없어서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 알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네가 결정해. 누구 의지할래? 나를 의지할래? 아니면 네 교만함을 가지고 나를 버리고 딴 것을 의지할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분명히 믿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을 확고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같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다같이 성경 시편 133편 3절 찾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인 영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수가 바로 우리 자신의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모든 일에 모든 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유일한 피난처며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산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교만하여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깨달은 신앙이 오늘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저희들 마음에 새겨주셔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들고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